평안히 지내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강의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끝부분에 몇 절을 남겨두고 이제 마쳤는데요. 오늘 46절에서 48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읽고 그 말씀 잠깐 이야기하고 오늘은 대부분의 시간을 마태복음 6장에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48절을 가서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여기 이제 진실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십니다. 물론 마태복음 5장 6장에 나오는 것 산상수훈으로 1차적으로는 유대인에게 이제 해당이 되지만 이와 같은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도 직접 해당이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못 악용을 해갖고 이웃을 내 몸처럼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어 뭐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럼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그럼 어떤 기준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거기 적어드렸으니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 1차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헌금을 하고 누구를 돕는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1차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람들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그분들이 내 생명처럼 그런 귀중한 존재가 돼서 그래서 그분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참사랑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한다. 여기도 이제 하나님 사랑과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것이 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전체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거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웃 사랑은 차 사주고 집 사주는 게 아니다. 제가 그냥 명백하게 적었어요. 혹시 이거 잘못 생각하고 교회에 오면은 그럼 무슨 차도 받고 뭐 집도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게 뭔가 구제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통해서 무슨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듯한 이와 같은 그 일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전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 그렇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인데 도와주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첫 번째 일이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옷 입혀주고 하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교회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경과 배치되거나 간증에 영향이 있을 때는 사랑을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이라든지 고린도 전서에 있는 그런 말씀 이런 거 가서 보시면은 성도들 가운데 심지어 간음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할 때 사랑하고 이거 다 덮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래? 내쫓으라는 거예요. 내쫓아요. 그 회 중에서 내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그런 사랑의 기준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잣대로 놓고 그러고선 판단을 해야지 사랑해갖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경우냐,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성경을 모독하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경을 모독하는 그런 일을 할 때 그것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8절에 가서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잘못하면 사랑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 무결한 상태에 들어가서 죄를 안 짓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완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은 죄 없는 그와 같은 상태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화가 많이 돼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사는 한은 완전 무결한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꿈을 꿨어요. 완전 무결한 성화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나이가 50, 60, 70, 80대도록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성화만 되면 완전 무결한 성화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완전 무결한 성화 교리를 세웠거든요. 그것은 이 땅에서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현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 죄 없는 상태를 가리키지 않고 골로새서 1장 28절이나 빌립보서 3장 12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그러한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6장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인 구제에 대한 그러한 일을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중에 있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개혁성경 같은데 이게 드러나게 이런 게 빠져있거든요. 예, 친히 드러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킹잼 성경에만 있는 겁니다. 친히 드러나게 갚아주신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 영어로는 alms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구제 헌금을 한다고 할 때 그 구제라고 하는 거, 이게 구제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 제가 여기 설명을 잠깐 드리면 어려운 형편이나 불행한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과 같은 돈이나 물품을, 그거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구제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율법을 통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셨지만 그 엄격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굉장히 이게 친밀하게 사람들을 다루세요. 심지어 이 염소 새끼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끌어갖고 이렇게 잡거나 이럴 때도 그 염소 새끼 그 엄마의 그 어미 그 젖으로 하지 말라고, 하여튼 그런 것까지 그 세밀하게 적을 정도로 사람들을 상당히 그 부드럽게 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관심을 많이 두신 그와 같은 부류가 아버지 없는 자들, 또 과부들, 이와 같이 그 사회의 그 약자들에 대해서 구약시대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손을 열어서 관대의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을, 그것을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이나 과수원 혹 아니면 밭에서 수확한 뒤에 이렇게 뭐가 떨어져서 남거나 이런 것은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또 가갖고 그거를 거두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또 심지어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와서 나머지 남은 것을 먹고 자기들의 주림배를 채우고 하나님께 축복을 하면은, 그러면 그 축복이 내게 축복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자선을 베풀고 또 구제 베푸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돕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그와 같은 약속이 이게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변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구제물을 많이 주면은 그러면 죄가 용서가 된다, 이와 같은 사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천주교식으로 이야기하면 뭔가 자꾸 선행을 하면 그러면 공로가 이렇게 쌓이게 되고, 그리고 공로가 쌓이면 그러면 연옥에서 죄가 경감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상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개념으로 바뀌었냐면, 구제물을 주면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하는 의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이 그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구제물과 밀접한 그런 관계를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구제물 주시는 거,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 처음에 구제물 주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금식,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사람들에게 뭔가 해갖고 이름이 이만하게 나면은 그럼 그 의로운 행위로 기록이 된단 말입니다. 지금도 9시 뉴스나 이렇게 끝나고 나면 맨 끝에 뭐 어느 회사 임직원 밀동이 천만 원, 뭐 누가 500만 원 뭐 이렇게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의로운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제물 주는 것이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한 외적인 어떤 연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와 같은 구제물을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마태복음 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교회가 시작이 된 이후에도 구제물 주는 그와 같은 관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이 베드로가 도르가라고 하는 그 여인을 죽음에서 이제 살려주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 도르가가 어떤 일을 많이 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옷도 많이 만들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또 누가 나오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백부장이 있는데 그 고넬료라고 하는 그 백부장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많은 그와 같은 선한 일들을 행했다. 구제를 행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서도 물론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문맥은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구제물 주는 그런 내용이지만 구제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개념은 이 구약 시대가 끝난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교회 시대가 열린 이후에도 교회 안에서도 구제물 주는 그와 같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이 헌금을 이제 우리가 하게 돼서 남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구제와 선교다. 구제와 선교. 그래서 적어도 10분의 1 이상 정말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정말 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어려운 분들 위해서 구제하시고 그 옆에 나머지 또 갖고 나가서 이렇게 구제하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겐 그것뿐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두보를 놔야 됩니다.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구제는 특별히 회당이나 성전에서 구제하는 그와 같은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3장 3절 가서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3장 3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성전을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메어다가 성전 앞에다 갖다 놨단 말입니다. 그 왜 놓은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면서 구제물을 그 사람에게 좀 줘서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놨거든요. 이런 구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구제. 그래서 성전 구제나 아니면 회당에 사는 그와 같은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좀 조심해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 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구제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구제물을 여기다 천 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게 천 원을 줬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선자. 그 위선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뭘 좋아했냐면 극장을 좋아했어요. 연극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도시마다 큰 도시에 가게 되면 극장을 정했어요. 극장. 그럼 거기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연극을 하려면 지금은 뭐 프로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인터넷 광고도 하고 하는데 옛날엔 그게 없으니까 거기 무대에서 나와서 그 하는 그 배우가 나와서 나팔을 불고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무슨 무슨 쇼가 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해갖고 나팔을 불고 이제 돌아다녔는데 그런 사람을 위선자라 그랬어요. 왜 위선자냐 하면 배우가 위선자라는 거예요. 배우. 배우는 뭐예요? 여러분 탤런트들 한번 가서 보세요. 그날 슬픈 일을 당했어도 그날 하는 대사가 웃기는 대사를 하면은 자기 마음은 엄청 슬퍼도 지금 여기 나와서 하는 일은 웃기는 말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위선자 얘기가 나오면 배우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그거를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외식하는 자다 그랬어요. 외적으로 가식된 행동을 한다는 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무언가 이렇게 하는 좋은 듯한 이런 말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거를 외식하는 자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외식은 먹는 것도 나쁘고 이런 외식도 나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던데 지금은 다 아이들이 히포크라이시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다 지금 위선자라고 배우기 때문에 위선이라고 이제 그대로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배우들 봐라. 겉과 속이 다르지 않냐. 실질적으로 모든 탤런트가 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그러고선 나와서 어떻게 오늘 무슨 쇼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하고 나팔 불고 다니듯이 제가 오늘 1,000원 구제했습니다 하고 큰소리 치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하는 그런 식의 구제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구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자기 보상을 다 받았다.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보상은 없는 거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4절에 특히 뭐라고 써있냐면 너의 구제하는 일을 은밀한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해라.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헌금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원리예요. 헌금. 한국교회 그 헌금에 아주 병폐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가면 다 11조 도장 찍어주고 하잖아요. 그게 나팔 부는 거예요. 뭐 나팔 이렇게 불어서만 나팔이 아니라 가면 도장 찍어주면 도장 찍어갖고서는 할머니들 마음 아프게 그 도장을 못 받으니까 할머니들은 돈을 못 버니까 11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도장을 못 받는 게 그게 그렇게 서운한 거예요. 도장. 야 이거 교회 가서 이제 도장도 못 받는구나. 이건 한국에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주 악습이에요. 이런 거 버려야 돼요. 목사들이 이런 거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 없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을 좀 읽으면 좀 이게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읽으면 들어와야죠. 그거 벌써 도장 찍고 그러면 여기 나팔 부는구나. 이게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왜 그래요? 목사가 눈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와 집사와 교인들이 몽땅 다 지금 눈이 멀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뭐 이런 거 하면서 거기다 도장 찍고 또 어떻게 해요? 주보에다가 이름 써서 내는 그게 나팔 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상 이미 다 받았다는 끝났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상급 쌓일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하고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걸 정말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듭니다. 또 미국 교회도 똑같아요. 어떤 거 이제 미국 교회도 미국 교회는 그런 건 없어요. 도장 찍어 주는 거 없고 그다음에 교회 저기 광고에다가 이렇게 뭐 11조 누구 뭐 한 거 그런 건 한국에만 유일무이하게 있는 거예요. 전 세상에. 그러니까 아주 버려야 될 그런 악습입니다, 이게.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건 안 하는데 또 뭘 하느냐 뭐 또 미션 펀드 막 해갖고 또 선교사들 이렇게 데려다가는 선교사 하는 거는 이거는 11조와 헌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뭐 다른 데서 헌금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해갖고는 거기다 또 이름을 쫘르륵 적거든요. 누구 얼마 뭐 누구 얼마 해서 하여튼 간에 뭐 이렇게 해갖고 이름 쫘르륵 적어갖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헌금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헌금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헌금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만 아셔서 하나님께 보상을 내가 받으리라는 그런 생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느 분이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2011년도에 킹제임스 성경 400주년 그런 그 기념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성경책도 좀 이렇게 조그만 거 지금 우리 성경책이 다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도 그렇게 가져다니기가 너무 어렵고 이제 그런 상황이니 이 성경책을 조금 작게 이렇게 해서 지퍼로 다 잘 만들고 이러면은 갖고 다니기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2천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저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그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내용 그대로.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시고, 그리고서는 저는 교회에서 그냥 그걸 집행하도록만 이야기할 테니까, 그리고 상급은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저는 그냥 출간만 해드립니다. 출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일만 하고, 누가 돈을 냈는지 뭐 했는지 이런 건 저는 밝히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중에 보상을 받으십시오 했더니 감사하면서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럼 그렇게 알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재정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돈을 옮겨 놓을 테니까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꼭 이름을 내야만 헌금이 되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거 뭐 하고 나서 내 이름이 왜 거기 적히지 않냐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은 여러분 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장 몇 절 몇 구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읽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중에 채워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와 같은 구제의 원리고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가서 보면 나중에 보상을 받는 자가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구제하시는 분도 있고 헌금하시는 분도 있고 또 출판사나 이런 건 사이트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그러한 그 믿음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내게 보상해 주시라고 믿고 하나님께 내가 드립니다. 이런 심정으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 또 구제 헌금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번에 그 어떤 분이 그와 같은 그 헌금을 또 그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6월이고 7월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럼 아주 포켓용으로 신구약 성경이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 성경이 이제 아름답게 또 이렇게 제작이 돼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보고 그러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러한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가서 보니까 이제 제자들 위한 그 모델 기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어떻게 갚아주세요? 드러나게 갚아주시는데 개혁성경 또 빠져있죠. 여기가 드러나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골방 기도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오늘은 제가 시간이 되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기도의 원리는 한 가지예요. 그건 골방 기도예요. 골방 기도. 골방 기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유 우리 집에는 골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그런 의미의 골방 기도가 아니에요. 꼭 뭔가 나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서 거기 가서 골방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의 골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내가 가지면 그게 골방 기도예요. 그게 숲이 될 수도 있고 강 옆이 될 수도 있고 차 안이 될 수도 있고 부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나만 따로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게 골방입니다. 그 공간이 어떤 사람 원하시면 교회 와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그게 골방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은 지금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거리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당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손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아버지 그리고 손 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구약 시대 이 유대인들이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은 공중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 보는 데서 나팔을 불어댔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데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하고 달리 지금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동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서쪽을 향해 갖고 저쪽으로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마음대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그 포인트가 또 뭐예요? 그렇게 오픈해 갖고 나는 하나님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한 사람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보상을 다 받았다. 그래서 여기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지 않는 그와 같이 분리가 돼 있는 그와 같은 공간이면 어디든지 다 골방이에요. 어디든지. 그래서 이 골방을 찾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골방. 그래서 그게 특히 남자들 같으면 차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전철 타고 다닐 수도 있고 하여튼 어디가 되든 거기에서 하루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가를 생각하고 그렇게 이 시간을 내는 그와 같은 골방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건데 벌써 이미 여러분 회당에 서서 아니면 또 거리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면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남 보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남 보라고. 이건 벌써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이 누구를 향한 거야 되냐면 아버지를 향한 거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향한 거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 사이에 다른 방해물이 끼지 않는 그런 공간과 그런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는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에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자, 조금 아까는 누구와 같이 되지 말라 그래요. 그 위에서는 다 누구와 같이 되지 말라 그래요. 위선자와 같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 7절, 8절로 넘어가서는 또 누구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교도와 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은 하늘에 계신 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뒀어요. 그 아버지가 없는 사람을 이교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이 자기 혼자 살 수 있다고 자기 과신 속에 사는 그런 사람을 이교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종교 추종자들이나 이교도들은 기도할 때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예요? 헛된 말을 자꾸 반복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예수님 이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이후 지금도 똑같아요. 거짓 종교, 이단, 사이비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행위를 하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똑같은 말을 거리에 서서 회당에 서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헛된 반복이 뭐예요? 마리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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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요 하면서 묵주 돌리면서 계속 그 헛된 반복하는 거예요. 나무함이 타볼 관세음보살 2시간, 3시간 내내 그거 돌리면서 특징이 있어요. 뭘 돌려요? 꼭 묵주를 돌린다고요. 이 세상에 헛된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꼭 묵주를 돌립니다. 이슬람, 천주교, 뭐 남묘호랑계 뭐 할 거 없어요. 다 묵주 돌려요. 묵주. 예. 네. 이게 묵주 돌리면서 하는 끝에다가 하나씩 박자를 넣는 게 마리아요. 남묘호랑계 뭐 해서 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게 헛된 반복이에요. 그게 헛된 반복.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자꾸 아버지 뭐 해 갖고 반복 넣지 말란 말이에요. 리듬 이렇게 뭐 하듯이. 그 헛된 반복은 뭐 정신을 안 차리고 기도한다는 얘기잖아요. 정신을 안 차리니까 이게 반복이 나오거든요. 아버지요, 어저께, 그 다음에 아버지요 이렇게 자꾸 뭐가 나오면은 그럼 이게 벌써 뭐예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정신을 안 차리고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들은 특징이 만추라를 행해요. 만추라. 만추라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그냥 천번 하면 그러면 방언이 된다 그러고 그래서 귀 잡고는 가면 기도원 가면은 할렐루야를 시키잖아요. 아멘 아멘 천번 하라 그러고 그게 다 만주라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무아지경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한번 방언 기도 아주 간단해요. 무릎 꿇고 그리고 할렐루야 털썩털썩 하면서 천번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거든요. 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썸바디가 쑥 들어와요. 우리 안에 썸바디가 내가 아닌 다른 게 쑥 들어와요. 그게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복을 해갖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일들을 하면 그러면 사람들 안에 마귀가 들어와요. 그것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락음악이에요. 락음악은 이번엔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리듬이 반복되는 거예요. 쾅쾅쾅쾅 쾅쾅쾅쾅 하고 이게 리듬이 반복이 되기 시작하면 그럼 어떻게 사람이 혼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썸바디가 쏙 들어오는데 그 썸바디가 누구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락음악 이거 꽝꽝대고 이거 하는 거 이거 아주 갖다 버려야 될 악습입니다. 왜 그래요? 마귀 불러드리는 거예요. 마귀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꽝꽝대고 이거 되겠어요? 그것도 새벽부터요.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러니 이게 교회가 아니죠. 이게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니까 그 새벽 4시부터 꽝꽝대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이 교도들이 혼을 빼서 그래서 썸바디 마귀를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이 뭐냐 만추라예요. 그 만추라 그게 뭐예요? 특징이 뭔가를 반복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반복하든 뭐 나무아비 탐을 관세음보살을 하든 반복.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반복하는 거 자꾸 하면 안 돼요. 복음성가도 이렇게 부르게 되면 한두 번 부르고 끝내야지 똑같은 거 강과 같이 뭐 평화해갖고 100번 부르고 이러면 넘어져요 다 뒤로. 이렇게 되는 건 하나님 원치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사를 잘 생각을 하고 그리고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생각하라고 이렇게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또 지방교회라는 데 있어요. 거기 가면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하루 온종일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하루 온종일 아 정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루 온종일 주 예수야. 하루 온종일 그게 뭐예요? 그 헛된 반복이거든요. 그런 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귀 기뻐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서 기도 생활 하시든지 찬송을 하시든지 뭘 하든지 반복해갖고 똑같은 말이 이렇게 되는 거 하면 그건 갖다 버려야 돼.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순절 은사집회 가서 뒤로 넘어지는 데 가봐요. 다 특징이 뭐예요?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반복. 그것도 어떻게 천천히 하다가 어떻게 빨리 해갖고 반복하면 가서 목사가 탁 치면은 뒤로 다 뒤집어 넘어지거든요. 그럼 입신했다 그러고 그럼 마룻바닥에 뒤집어 넘어지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그거 하기 위해서 그냥 애를 쓰더라고 교인들이. 그럼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마귀는 넘어뜨리는 자예요. 넘어뜨려 뒤로다가 넘어뜨리면 다칠까 봐 뒤에 캐처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뒤에 캐처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게 받는 건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고 그래서 뒤로 쓰러뜨리고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다 맨정신으로 안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음악이 들어가야 되고 음악이 반복이 돼야 되고 가사가 반복이 돼야만 사람이 혼이 빠져서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 전에 바빌론 문화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갖고 지금 우리나라의 부흥사들이 다 이 기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뉴에이지 만추라 기법을 동원해서 교회 안에서 사람 다 쓰러뜨리는 이런 일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위선자들이 아니면 거짓 종교 추종자들이 헛된 반복을 많이 했어요. 뭐라고 썼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는데 아우 저는 기도가 짧아서 못하겠다고. 짧은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가 짧은 게 좋은 거예요. 긴 기도는 골방에 가서 하시고 여기 공중 앞에 나와서 하실 땐 짧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요점만 딱 정리를 해갖고 와야지 여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해갖고 요점 정리를 이 공중 기도 시간에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딱 정리를 해서 짧게 이렇게 기도해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 예,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듣는 줄 알고 중얼중얼 중얼중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바알의 대언자들하고 예, 갈멜산에서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반복해서 헛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마 니네 신이 지금 점심 먹으러 갔나 보다, 그러니까 막 몸을 찢고 뒤로 넘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전혀 아니다. 네, 그래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해야 돼. 말을 많이 한다고 듣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두 마리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잘못된 이 습관을 들여갖고 우리 장로님이 10분을 빼더라 기도할 때,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예, 그게 잘못된 관행으로 우리 교회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전지전능하사 뭐 해갖고 이게 쭉 나가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게 한국교회 그 전형적인 그런 기도인데, 예,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죠?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하게 한두 마디 하고 들어가면, 예, 그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나오는 게 8절에 이제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이게 참 얼마나, 이교도들은 그걸 일일이 지금 적어 가져다가 하나하나 내가 이거 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자꾸 가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나열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에 비결이 있듯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그것만 하면 아버지하고 입만 열면 내가 다 안다 하는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수백 가지 이렇게 다 나열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통회하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고 나갈 때 내가 다 안다, 내 필요 다 아니까 내가 채워주마, 이런 방식이 돼야 그게 신앙생활도 이렇게 평탄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주십시오 하고 맨날 이렇게 졸르면은 달래는 사람도 힘들고 아버진, 예, 지금 전혀 그게 아닌데,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신약성경 복음서에 기록된 이 창문이 있거든요. 복음서란 창문. 이 복음서란 창문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거 외에 하나님은 가짜예요. 요 복음서에.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그 포인트가 뭐냐 하면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고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9절부터, 예, 9절부터 13절에 있는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 뭐 이것저것 100가지 나열하지 말고 요렇게 기도하면은, 그런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요렇게 기도하면은, 예, 그러면 하나님이, 예, 너희 마음을 살펴 주실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고 나온 게 뭐예요?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이 나온 배경이 뭐예요? 헛된 말 반복하지 말라는 게 주기도문이 나온 배경입니다. 그렇죠? 근데 일반 교회 가보세요. 주일날 한 다섯 번은 해야죠, 주기도문. 남성교회 할 때 한번 해야지, 교사회 할 때 해야지, 무슨 모임 할 때 해야지. 목사님이 마치는 기도 아닌 건 다 주기도문이야. 그렇죠? 예, 신방에도 목사님 안 갔으면 그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거고. 그 주기도문이 뭐가 되고 말았냐? 반복하는 그러한 헛된 기도가 되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주기도문 껴넣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이교도들은 헛된 말들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서 주신 내용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그럼 주기도문을 헛되게 자꾸 반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주기도문은 자꾸 끝날 때 끝나는 걸 마감하기 위해서 가져다 집어넣는 그런 도구가 전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기도 전에 너희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요거 요거 요거를 요런 식의 기도의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런 기도의 패턴으로 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런 것도 병폐가 되고 만 거예요. 교회 풍습이 돼갖고 그저 뭐 끝나면 무조건 주기도문이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갖다 버려야 될 악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9절 10절의 주기도문의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먼저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거 제자들 보러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제자들의 기도지 주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원래는 진짜 주님의 기도는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복음 17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그게 주기도문이고 여기 있는 건 원래 제목이 제자들의 기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제자들이 하게 하신 기도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기도할 때 그 패턴을 말씀하기 때문에 기도의 패턴은 맞는 거예요. 첫 번째 뭘 기도해야 되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대상이 누굽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패턴을 주신 그 대상이 누구예요? 1차적으로 누구예요? 아, 유대인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 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데 첫 번째 뭘 간청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길 그걸 제가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길 원합니다. 이것도 이름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여호와라는 그 이름만 거룩할 때 사용하면 되는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이 그 이름을 가진 그 존재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해야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누구 이름으로 뭘 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 하는 건 아,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면 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전 인격체를 두고 예수님이 이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면 예수님이 이 기도에 따라서 응답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전 인격체를 두고 할 때 이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 거지 말 그대로 어떤 예, 제 이름은 정동수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정동수 그러면 떠오르는 인격체가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길 원한다는 것은 이 땅에 떨어진 이 불경스럽게 된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존재 그 존재가 거룩히 여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시대가 바로 거룩함이 망각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본 속성은 하나님의 기본 속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그런 기본 속성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거룩함은 종종 밖으로 깨끗하게 드러난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어떨 땐 내적인 순수함이나 성결함을 이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했듯이 어떤 것이 거룩한 거냐? 하나님은 창조주고 저와 여러분은 창조물이에요. 아주 계급이 다른 거예요. 계급이 다른 거. 아시겠죠? 그런 걸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께는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예. 그래서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와 같은 그 존재를 거룩한 존재다. 거룩한 존재.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 거룩하단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그래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그 영도 거룩하다 해서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함과 무죄함과 성결함의 이제 원인이 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 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믿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셋째 하늘에 가서 이제 살게 될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살게 될 때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의 특징은 뭐냐?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성도. 아시겠죠? 우리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거룩한 게 뭔지 이게 잘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믿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믿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현대 교회는 거룩함을 잃고 있어요. 거룩함을 사랑하고 혼동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다 이것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왜 생겼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반 교회에 가면 십자가 사건 얘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런 일을 했다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십자가 사건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생기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망가지게 됐어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을 해서 이거를 죄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발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 항상 진노하셔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되셔서 죄덩어리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몽땅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거기서 만족이 된 겁니다. 이게 만족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표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손상된 거룩함과 공의가 만족이 되고 그 만족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넓게 부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고 시편 29편의 2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랑과 거룩함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부딪혀요. 그럼 뭘 선택해야 되냐? 꼭 거룩함을 선택해야 돼요. 이것은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자동차나 요 옆에 이제 지하철이 있고 그러면 기차가 있어요. 기차가 일을 열심히 해서 막 달려 사람 싣고 달리고 좋은 일을 합니다. 그 좋은 일을 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차가 철길을 벗어나서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좋은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 게 엔진 해갖고 막 기름 붓고 해갖고 연소해갖고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게 집을 들이받고 사람 들이받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겠죠? 똑같은 힘이. 맞죠? 그러니까 뭐 안에서만 굴러다녀야 돼요. 이건 철길 안에서만 굴러다녀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도 베풀고 여러 가지 모든 일을 하되 어디 안에서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라는 이 길 안에서만 해야지 이걸 벗어나서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다 사랑이라 하고 누구든지 뭐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럼 그 교회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라그막이 들어오고 마귀의 것들이 들어오는 그와 같은 통로가 되고 마는 거예요. 다 사랑 사랑 사랑하니까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면 그러면 똑바로 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철길 위에서 이놈이 놀아야 됩니다. 그 철길 위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엔진이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길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구하라고 지금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